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예,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렇게 읽으시면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고 읽으시면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6장 같은 경우는 일단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솔로몬 성전이 이게 지어지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한 4장 정도가 있는데요. 다음 걸 보시면 이게 그 속에 단면도예요. 안에는 저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큰 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큰 물두멍들이 이렇게 있고 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장에 나오는 다시 앞에 거요. 네, 그 기둥이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가 있고 저 뒤에 지성소가 있고 네, 저런 모습으로 지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있는데 조금에서 아마 여러분 안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그 인터넷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으로 치시면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서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세요. 이제 이걸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다시금 어떻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출애굽한 것이 역사의 또 다른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담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부터 다시 계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의 최고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뭐였다고요? 성전 건축이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었어요? 다윗의 꿈이었어요. 다윗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저희 북한에서 많이 쓰는 유훈 통치라는 말 많이 쓰죠. 아버지의 유언을 잘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한다. 지금 솔로몬이 사실 그렇게 이 다윗 자신도 하나님 사랑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다 묻어져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이었는데 그것을 본인이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네 자식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에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솔로몬이 참 훌륭한 일을 한 가지를 그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러면 성전 건축 지혜 이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남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왕들을 보면 다 뭔가 남길라 그러죠. 그 족적을 남긴다 그러고 맨날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 남기고 사람은 이름 남긴다 그래서 뭘 하나씩 해놓으라 그래요. 왕 통치자 대통령 이렇게 되면. 그래서 무슨 비석도 새겨놓고 뭐 건축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해놓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기는 사람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따라가면서 사는 삶이 사실 가장 귀한 삶이죠.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큰 업적이 성전 건축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뭘 남긴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꿈들을 그냥 다 접으시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서는 나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아무튼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건축은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사실 여기 보면 규빗으로 나와서 그 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한 규빗이 한 0.45mm, 45cm 정도. 그래서 한요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로가 한 27에서 한 32m 정도. 그리고 한 9에서 11m 가로가 높이가 한 13m에서 16m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주 큰 건물이고 또 지금 재료들을 보면 지난주에 뭘 썼어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또 여기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건축할 때 돌을 이제 가져다가 쓰죠. 여기 보면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련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써요. 여러분 이 7절 같은 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치세요. 줄을 쳐놓으시든지.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이 말씀이 참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어가 치석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한자로 치석인데 이 치석이라는 말은 돌을 다듬어서 무늬를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잘 다듬었는데 그걸 어디서 다듬었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돌 뜨는 곳에서 다듬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학자 중에 이렇게 매튜헨리라는 성경학자는 신명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철연장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다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학자들의 견해는 철연장은 거의 다 전쟁 무기였다. 그것을 가지고 성소의 기물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연장을 가지고 성막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다듬고 소리를 내는 일들을 시끄럽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성막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화목의 장소죠. 화해의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장소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곳이 이게 요란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다운 거죠. 신약에 와서 주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이 뭐로 만드는 거예요? 장사꾼들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지금 솔로몬이 성막에서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그럼 이 성전이 어떤 곳이길래 짓는 과정 또한 어때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짓는 사람들조차도 그곳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건축에 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철련장 소리가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의 정신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늘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있는 곳이 성전이었다. 그것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교회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돼요. 그것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곧바로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나고 정 소리가 나고 덜거덕거리고 부시닥거리고 그러면서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내가 조용하겠다. 조용하겠다. 이야기도 좀 조용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조용조용하게. 예배당 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좀 속삭이세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또 좀 커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조금만 큰 소리가 나, 저 바깥에서 소리가 나면 안에까지 들어와요. 카페까지 없애가지고 주일날은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 안에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들에 들었을 때부터 마음가짐을 좀 잘하자, 잘하자. 예배 전에는 특별히 좀 조용히 하자. 그리고 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잘 못 지키셔요. 너무 반가우셔서 일주일에 한 번 또 보시고 그러면 며칠 만에 보고 그럼 반가워서 인사들 하시고 어떻게 지냈는지 또 하고 싶었던 얘기 또 잊어버릴까 봐 먼저들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배 전에는 다 조용히 경건되게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건축할 때도 그랬다 이거예요. 건축할 때도. 그러니 건축이 다 된다면 얼마나 조용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을 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근데 너무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그러면 안 된다. 교회에서 싸운다든지 큰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늘 그런 정신과 자세들을 잘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그런 예배자의 자세,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 예배당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고 보면요. 여기 쭉 이제 건축을 했어요. 외형 건축을 마치고 나서 이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속에 있는 것들을, 물건들을 다 성구들을, 그 기물들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이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에요. 건물을 다 졌어요. 다 짓고 나면 사람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기쁘고 즐거울 것 같잖아요. 야 이제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여기서 제사를 하고 기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는데 찬물을 한번 쫙 던지는 듯한 분위기예요. 다 짓고 좋아하려고 하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네 아비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겠다. 법을 잘 지켜라. 율례를 잘 지켜라. 계명대로 순종해라. 이거 뭐예요? 성전 졌다고 너희들이 안전이 보장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물이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잘 졌어? 너네 정성스럽게 졌어?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니네 가운데 이 성전을 졌다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히 수반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의미 없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건물을 잘 줘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줘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러면 너 왕조가 길 것이요 너희가 안녕히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건물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외형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한번 이렇게 쿵 하고 선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이 속에 정말 다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금방 알게 돼요. 이 성전이 언제 다 또 파괴가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랬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수르바벨, 뭐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성전이 재건이 또 되죠. 그랬다가 또 언제 또 완전히 멸망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또 멸망당해요. 그 뭐예요?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멸망당할 수,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할 것이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성전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전쟁에서 질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이 없었을 때 그 성전은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는, 순종함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교회에서의 모든 행위는 그 속에 내면의 진실함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럼 그 외형적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근현대 역사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돼요. 유럽에 있었던 그 찬란한 교회들, 그 몇백 년씩 지었던 건물들이거든요. 오래졌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경우도 500년 걸려서 짓고, 뭐 로마에 있는 성당들 그 오래 걸려서 짓고, 그 누구예요? 그 천장에다가 그림 그렸던 유명한 사람 누구죠? 예. 네. 저도 밑까지는 알았는데 지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그렸잖아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 그걸 이렇게 목을 꺾고, 결국 그 사람이 그거 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예술과 그 후손들이 지금도 그걸로 먹고 사는데, 예? 근데 과연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없죠. 영국의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 보십시오. 다 타종교에 팔려나가고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함과 헌신과 청종함이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가. 그것은 뭐 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시대의 관건이에요. 한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조금 아까도 한국에 이제 전화를 잠깐 하고 예배드리러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 한국의 안정은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지 뭐 대형교회가 많고 10대 교회가 뭐 세계 뭐 10대 교회가 얼마가 있고 몇만 명이 교인이고 글쎄요 이거는 그냥 다 숫자 장난이에요. 외형적 통계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 열 사람이 있느냐? 결국은 그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아니다. 사람들이 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있느냐? 그건 뭐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진짜 있느냐? 하나님, 우리 실수도 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한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경외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그 진실함이 있느냐.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열매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 이 6장은 그렇게 넘어가면서 이 38절에 보면 제11년에 보면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계와 식양대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좋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설계와 식양대로 져서 7년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8장. 이렇게 잡으시고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보시면 역대상 28장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이 위에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려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 걸리거든요. 7년이면 뭐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건축의 시간으로 봐서는 굉장히 빨리 진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그 나중에 보면 솔로몬 궁은 이제 14년 걸려요. 물론 크기가 한 4배 정도 크니까 오래도 걸리지만 지금 고대 건축의 시간에 비해서 무지무지하게 지금 빨리 걸렸어요. 그 아데미, 고린도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120년 졌거든요. 돌로에서 짓는데. 지금 7년 걸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설계도가 있었고 어떻게 하는지가 있었고 다윗이 준비했었고 계획이 솔로몬께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맞아떨어져서 이만큼밖에 시간이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혜로웠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단축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 그 궁을 건축하고 성전 기구를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13절이었어요. 7장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히람이라는 사람을 전문 기술자를 데려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지금?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사랑을 받고 대접받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최고 기술자로 대우받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참 힘들었을 거예요. 과부로나 고아로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 도우라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처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열심히 자기 기술을 연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 기술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이걸 보면 환경 탓하고 내가 이래서 뭘 못했네 저래서 뭘 못했네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보다 힘든 사람이 이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최고의 실력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이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히람. 그래서 제가 몰랐다가 아, 이 히람도 천국 가면 한번 꼭 찾아뵙고 인사드릴 분 중에 하나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아주 귀하고 이분 아주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둥들을 지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21절에 보면 야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들이 어떨 때 예배당들을 성전 건축을 할 때 이 기둥들을 넣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도 앞에다가 넣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다 넣는 데들도 있고 상징적으로 이 보아스 야긴 이것을 상징했는데 이 야긴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또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는 기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세우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믿음의 기도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 이 성전에 있는 기명들은 우리가 그 전에 그 성막을 공부하면서 했었던 것들에 그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들, 그리고 그 촛대들, 향들, 계속해서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리고 그 뭡니까? 법궤. 거기에 이제 아론의 쌍란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든 항아리가 들어가고, 십계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두 입구에는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손을 씻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안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그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서 알았던 내용들이에요. 거기 있었던 성막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주시고 솔로몬이 그대로 7년 만에 완공을 하고 정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이 열왕기상 7장 8장에 나와요. 그럼 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런 건물을 통해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 성전의 모습들 또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럼 왜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떤 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구별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성도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 제가 간혹 전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못 믿겠다 그래요. 당신 믿음을 내가 못 믿겠다.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요 본분인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글쎄,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하나님을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만홀히 여긴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예 알아, 있는 거. 그런데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정신 차리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거든요. 은혜를 입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 정말 그 엄청난 교회들, 어마어마한 성도들, 정말 성도들이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 경외함이 회복되면 우리나라 다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옆에서 못 가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지금. 근 한 몇 년 동안 하나님 우습게 알고 교회 우습게 알고 성도도 우습게 알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들이 우습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세상이 교회 우습게 알죠. 이 동네가 그랬던 동네 제가 보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 목사들 우습게 알고 장로들 우습게 알고 교인들 우습게 알아. 왜요? 우리가 뿌린 씨였어요. 우리 하나님 똑바로 안 섬겨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고 하나님 똑바로 안 섬기면 세상에게 조롱을 당하는데 그때는 더 불쌍하고 더 비참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 겉모양이나 숫자나 이런 거에 화려함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 조국교회 하나님 다시금 그런 은혜를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해서 좀 그런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로 하나님 주변에서 함부로 여기지 않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가톨릭과 합해서 천만 명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주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